리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위성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이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항구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를 통해 러시아 남서부 국경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중 하나는 9월 7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약 300개가 쌓여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10월 1일 촬영된 사진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남서부 탄약고에 도착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을 포함해 러시아 북한 군사관계가 확대되는 것은 영내 안정을 저해하고 세계 비확산 체계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요르단 국왕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동하고 의료와 구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둘라 2세 국왕은 블링컨 장관에게 위기가 이웃나라로 확산돼 난민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들이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요르단 왕실이 밝혔습니다. 요르단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암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났고 이날 하루 동안 카타르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12일 이스라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의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 기타주에서 3명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 외에도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의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조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한 명이 13일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날 베이징에서 공격을 받은 직원은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 대사관 내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 관리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국을 기습 공격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중립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나피 하파즈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자위진 중국 중동 특사에게 중국이 하마스의 행위를 명확히 비난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은 민간인의 위해를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12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의장 후보 지명자인 내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내 많은 북한 주민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실상 북송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동발 위기가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이체됐을 뿐 여전히 철저한 감독 아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라며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돌볼 글로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Quite frankly, anywhere else in the world, we're a big enough, strong enough nation, and we've got global responsibilities to look after our national security.
이어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영내 전체의 안전과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로켓포 관련 보도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추가 정보가 있으면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 분석관 출신으로 북한의 무기 커넥션을 추적해온 백톨 교수는 특히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고 적어도 일부는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소셜미디어에는 하마스 무장 세력이 북한죄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며 모든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sitting in the Qatari bank. All of it. Every
12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전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이란이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을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마샤 블랙번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60억 달러의 동결 해제 조치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결정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술적인 이유로 자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던 한국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카타르로 자금을 옮겼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done nothing different. It is the same process. All we've done is move that funds from South Korea where for some technical reasons it wasn't accessible.
이어 이란이 해당 자금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접근했더라도 그 돈은 정권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 자금은 식품과 약품, 의료품을 구매하도록 승인된 업체에 갈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처럼 한국을 겨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즉각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 개전 초반 많은 피해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첫날 5천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며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와 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ported to have about 7,000 artillery pieces.
북한은 전방 지역에 한국을 향해 포탄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약 7,0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으로 이 포들은 분당 최소 3발에서 4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분 안에 15,000에서 2만 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로 가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포탄의 여유만 있다면 개전 초반 2, 30분 안에 수십만 발의 포탄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위협적 수사로 자주 언급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개전 초반 포화력을 집중한다면 수도 서울을 겨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 launching the missiles, yes, North Korea could do that and they could probably.
고스 국장은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자원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과 포병 전력 측면에서는 한국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5천여 발의 로켓포를 쏟아부으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개전 초기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대규모 미사일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issile defense system anywhere in the world that can defend against that many missiles launched.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 센터 부대표는 단시간에 그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이언돔 방어체계도 한 개 포대에 40개 정도의 요격기가 배치돼 있어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방어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수천 발 이상의 대규모 공격에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개전 초기 피해를 최소화한 뒤 전열을 정비해 적 포격의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적 역량과 규모는 이스라엘 하마스에 비교해 월등하다면서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벌이면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이 즉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y launch that many missiles in that short of time, it will trigger the execution of.
북한이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하면 최전방 지역에서 탐지된 북한의 모든 발사 체계를 즉각 원점 타격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방어 계획이 발동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패트리엇과 천공, 천마 미사일 등 다양한 방공망 무기들을 통해 1차 대응을 하고 대규모 2차 응징 포격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한국 방어를 위한 세부 방어계획을 실행해 북한 인민군을 파괴하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고스 국장도 한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지상 반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9과 K55 자주포 등 다양한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한국 합참이 2010년 이후 전방부대에 포격을 가하면 최소 3배에서 5배의 포격으로 반격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북한의 대규모 포격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북한 장사정포보다 훨씬 정교한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고 월등한 로켓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단기간에 전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적으로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뒤 패러글라이딩과 오토바이 부대를 활용해 게릴라전을 펼치고 민간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if you think about it, North Korea sent 5 drones into South Korea in December.
벤의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북한의 드론 및 낙하산 부대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및 대전차 무기, 특수부대 등이 매우 정밀하게 조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음에도 한국 군 당국이 제로 요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공 방어력에 다소 의문이 생겼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공 방어 역량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대신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산업 및 군사 목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과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 같은 침투 및 게릴라 작전을 감행한 수많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처한 군사적 정치 상황과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 같은 기습 공격에 섣불리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 애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핵공격 외에 북한이 재래식 공격으로 미국 연합방위체계를 무너뜨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should be foolish enough to start it. You will suffer much more damage than we will, even if it's a surprise attack.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보장과 김씨 가문의 영속적 통치라면서 1인 통치체제인 북한과 무장정파가 주축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셈법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에 대해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한국에 의해 정권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교훈 삼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learning lessons from the situation. You know, they are learning to see how they respond.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과 한미연합사령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기습 공격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신중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미국이 존재하는 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 bring to Israel is this. You may be strong enough on your own to defend yourself. But as long as America
이어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가 시작된 순간부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라며 나와 정부 동료들이 매일 심지어 매시간 이스라엘 측에 전달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탄약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보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기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의 첫 번째 선적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더 많은 물자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elivering on our word. Supplying ammunition, interceptors to replenish Israel's Iron Dome alongside other
또한 이스라엘의 국방 관련 필요가 진화함에 따라 우리는 의회와 협력해 이런 요구가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 항공모함 강습단이 지중해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상황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기회로 삼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방부가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강습단을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전투기 전력을 강화했다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분명한 억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 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월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는데 일각에선 60억 달러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떠나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발표했던 2개국, 즉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더해 블링컨 장관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 북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북 삼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다수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앞서 11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동안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번에 비록 탈북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수 북한 주민이 북송됐다는 사실은 확인한 겁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정의연대 탈북민 강제 북송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제하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호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전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탈북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또 탈북민 강제 북송 사실관계와 관련해 여러 통로를 통해 문의했지만 중국이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나 사후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한중관계가 좋을 때도 중국은 자국 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도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북한 입장에 서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체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중국 입장은 항상 정해져 있었던 거고 아마도 전통적인 이제 북중 관계의 얘기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더욱이나 북한 쪽은 많이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과는 탈북민 송환에 관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과거 작은 규모의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이 제기됐을 때 중국은 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지금은 거론되는 탈북민 수가 훨씬 크다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인권 취약 국가로 보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 북송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영원히 중국이 억류할 수도 없고 한국으로 보냈다가는 북한 반발이 예상되고 대량 북송을 할 경우에는 또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상황인데 그러나 이 숫자가 북한으로서는 최대 위협이 될 만한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에 지금 주력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내에서 오랜 기간 발이 묶여있다가 중국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2,600명 정도라고 추정해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구실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 내부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며 탈북민 강제송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이들이 오랜 기간 바깥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처리 과정이 이전 탈북민들보다 더 혹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외국에 체류했던 그런 탈북민들 그 불순분자라고 하겠죠.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 대량 유입을 통해서 또 북한의 자본주의, 뭐 수정주의 그런 사상이 퍼질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도 더 혹독하게 검열을 하고 취조를 하고 또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사상 교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외교부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중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탈북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걸 사실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적절히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무관 국가들까지 같이 이제 이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남이 인정 안 하더라도 태도가 이제 누그러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신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 송환 중단과 난민 인정 절차 이행, 북중 국경 업무 협정 폐지 등을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서 촉구하고 특히 다음 달 러시아 그리고 내년 1월 중국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도 사전 서면 질의와 권고들을 통해 알려진 개별 탈북민 사례들까지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살에 중국에 팔려왔던 탈북 여성이 지난 9일 강제 북송됐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북송된 탈북민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옥 씨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지난 1998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망하고 형제 자매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김 씨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기다린 것은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의 상간오지 농촌마을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척박한 농촌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농사일을 하면서 20살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국인이어서 중국 호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된 신분도 없어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살며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이제 20살이 됐고 지난 5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40살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 사이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김 씨 언니들이 수소문 끝에 김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은 중국에서 언제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복송될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남편과 딸도 김 씨가 제대로 된 신분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려면 언제든 복송될 위기에 처한 중국을 벗어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봉쇄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던 김 씨는 지난 봄에서야 집을 떠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4월 22일 다른 탈북 여성 두 명과 함께 중국 지링성 창춘시 한 버스터미널 휴게소에서 탈북민들을 추적하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의 딸과 시누이가 수차례 공안국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대면 면회는 거절됐고 화상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 가족들이 있는 탈북민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김 씨의 죄목은 집단 월경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공안에 김 씨의 석방을 호소한 한편 한국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도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 살던 언니도 한국으로 날아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중국 내 브로커나 변호사를 구해보려고도 했지만 지난 7월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시행해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은 법 규정도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8일쯤 김 씨는 다급하게 자신의 딸에게 전화해 내일 북송된대라고 소식을 전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김 씨의 딸은 영국에 있는 이모들에게 엄마가 강제 북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억류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15살의 나이에 도망강을 넘어 중국에 팔려갔던 김 씨는 25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12일 김 씨의 강제 북송 소식을 VOA에 전해준 사람은 김 씨의 사촌 오빠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입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로 북한을 떠돌다 중국에 가면 옥수수가 지천에 널려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 두만강을 건넌 뒤로 전문 도강꾼이 돼 중국을 오가다 1998년 11월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악명 높은 한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로 끌려가 3년간 구타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함께 입수한 23명 중 21명이 8개월 만에 고문과 구타,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는 2000년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김정일의 대3인령에 따라 석방돼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몽골을 거쳐 2001년 9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08년 개봉한 차인표 주연의 한국 영화 크로싱의 11세 소년 준이의 실제 인물은 몽골 사막에서 그가 업고 오던 중 숨진 유철민 군입니다. 김혁 씨는 한국에 입국한 뒤 북한 꽃제비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북한의 고문과 학대 등을 경험한 김 박사는 사촌 동생인 김초록 씨가 북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산간 오지에서 살아 조선말도 서툴다며 북한 보위부에 끌려가면 더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선말을 읽는 겁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팔려갔고 그 팔려간 다음에 시골에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온갖 구타와 폭력에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탈북 여성들은 강제 송환돼 북한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에 도착하자마자 군의관이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자궁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숨긴 돈이 있는지 몸수색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명 뽐뿌질을 100번 가까이 시킨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수색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대화나 말이 잘 소통이 안 되게 되면 엄청난 또 폭력이 이어지고 그다음 몸수색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흥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질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그 교정을 받게 되고 그 교정 안에서 이제 몸 안에 숨긴 것들이 최대한 다 나오게끔 이제 하는 게 부리장의 기간이거든요.
김 박사에 따르면 강제 송환되면 일단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정치 사상범이 아니라 일반 사회범일 경우엔 보안부로 넘겨져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타와 고문 등의 폭력은 계속됩니다. 보안부 조사가 끝나면 원 거주지 보안부로 보내져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교화소로 보내집니다.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면 도보위부를 거쳐 국가보위부로 넘겨져 더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김 박사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은 계속되는 구타와 폭력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 급식으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철옥 씨의 경우엔 북한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 면회 등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입니다.
그 면회를 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영양실조가 걸려서 사망에 쉽게 뭐 질병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 폭력성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김 박사는 유엔과 전 세계 외교 인권 단체들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사촌 동생이 죽는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박사는 김철옥 씨 신분 노출이 신변 안전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VOA 질문에 지금은 공개하는 게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픈을 해야만 잡혀 넘어갔을 때 어쨌든 오픈이 된 사람에 대해서 북한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거고 그래서 그 철옥이한테 폭력이 덜 행사가 될 거고 그러면 목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나들이랑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낸 거죠.
앞서 한국 내 복수의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수감시설에 장기 억류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이 9일 밤 북한으로 복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민 지원활동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탈북민 500여 명이 9일 오후 7시와 자정쯤 두 차례에 걸쳐 단둥, 장백, 도문, 숭선 등 여러 접경 도시를 통해 북송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강제 북송 비판이 반공화국 모략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중국의 강제 북송을 비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를 극악한 인권 모략단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5년간 자취를 감췄던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 나타났습니다. 항적도 소유주도 불분명한 이 냉동선을 북한이 새로 사들인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중량 톤수 3,443톤의 냉동 냉장 운반선인 유니온 1호입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유니온 1호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 2시경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린 트래픽은 유니온 1호의 선적을 남태평양 섬나라 쿡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유니온 1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만 쿡 제도 깃발을 달았을 뿐 현재는 선적 미상의 선박입니다. 또 선적이 없는 것과 별개로 등록 소유주 정보란에도 알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 자료에도 유니온 1호의 마지막 안전검사 시점을 2017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항적이 불분명하고 선적과 등록 소유주 정보마저 알 수 없는 선박이 갑자기 북한에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유니온 1호는 1979년 건조됐으며 건조 이후 바나투와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의 선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또 과거 선박명에 하이팽 66호, 링파호 등 중국식 이름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국계 회사가 남태평양 섬나라 등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유니온 1호를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니온 1호는 12일을 끝으로 더 이상 위치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남포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남포를 떠나 제3국으로 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 유니온 1호가 북한 해역에 머물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8년 이후는 물론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취해진 2020년 이후엔 북한 해역에 제3국 선박이 기항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니우의 선적에 안니호가 북한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이후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고 나타나 북한이 제3국 선박을 구매한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 밖에 BOA가 마린 트래픽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포착한 5척의 중국 선박도 지난달 일제히 선적을 북한으로 바꿔달고 재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유니온 1호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앞서 BOA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와 선박의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 등을 인용해 중국 중고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9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등재됐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북한이 신규로 등록한 선박으로 밝힌 6척보다 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군 현대화 진전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동맹과 함께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오염 환경에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을 주한미군의 역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군 현대화에서 진전을 내왔으며 앞으로 10년간도 위험한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12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육군 전략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의 행동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메시지와 의지를 창출해 중국이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는 속도를 늦추고 동맹 파트너와 공동으로 중국의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과 관련해 중국이 신호를 보내고 의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우려되는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영내 국가들이 미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육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질문에 플린 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같은 북측 회랑에서는 내부 전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은 타이완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내부 전선을 통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내부 전선을 만든 다음 연합군과 다국적 파트너를 전방으로 연결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적에게 비대칭적인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의 전진 배치는 동맹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조약 동맹국들에게는 우리가 방위 약속을 다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한다는 확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육군이 핵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블린 사령관은 우리는 오랜 시간 한반도에 주둔했으며 주한 미군의 역할은 오염된 환경에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린 사령관은 3대 핵 전력의 일부는 아니지만 핵 억제 요소 중 하나는 오염된 환경에서 활동하고 전투할 수 있는 지상군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그런 환경에 노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영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즈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부는 BOA에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평시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중국은 핵무력을 증강할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했다며 타이완을 점령할 뿐 아니라 영내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적 국제적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항공모함, 우주위성,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중동, 인도양, 심지어 대서양의 기지를 짓고 있다며 영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부는 특히 무엇보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태세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이 최근 구조 조정을 통해 조직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해킹 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추적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가 국제사회의 대북 해킹 대응에 있어 판도를 바꿀 만한 구조조정 및 조직 재편 움직임이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들에게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가 10일 공개한 2023 북한 사이버 구조와 연관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11일 VOA에 지난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전후로 북한 내 여러 해킹 조직의 임무에 변화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t did come to some surprise that in the middle of the pandemic we started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진 템프 허밋과 김숙희로 알려진 APT43 등 주로 외국 정부기관과 국방, 통신 분야 해킹에 주력해온 해킹 조직들이 기존 업무를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분야를 해킹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을 추적 결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북한 해킹 조직들이 기존에 알려진 임무와 전혀 다른 해킹 임무를 수행하고 심지어 협업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완전히 달라진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관은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정찰총국과 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소속이 구분돼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서로 협업이나 소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담당 분야, 임무, 목표에 관계없이 해킹 조직 간 협업과 분야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해킹에 대한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이제 해커의 소속과 임무 변경, 통합과 해체를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에 대한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야 하며 기존 관념을 바꿔 북한이 하는 방식에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이 다양한 해킹 조직 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상위 통합 운영 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의 해킹이 더욱 체계적이고 위협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암호화폐 탈취라면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북한 해킹 조직 간 다양한 협력과 집요한 공격을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조직 쇄신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에 한 발 앞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관이 협력해 북한 해킹 조직과 수법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제재에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더욱 촘촘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10일 공개한 북한 사이버 보고서에서 APT38, 안다리엘, 템프 허밋 등 외부에 알려진 북한 해킹 조직들이 전례 없이 최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표적을 바꿔가며 핵과 미사일 무기 등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폐 탈취 등에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 해킹 조직의 변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두드러졌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안팎에 있는 인민군과 그 대리인들을 통해 해킹 공격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봉쇄로 그 같은 작전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강화됐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미국 사이버 보안 기업의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자신들의 정탐 범죄 행위들은 어물쩍 넘어가고 아무런 근거나 사실 자료도 없는 해킹 공격서를 계속 꾸며 여러 주권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2도. 남포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에 최저 12도, 낮에는 22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역시 흐린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20도, 간게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 기온 7도, 최고 기온 18도, 해주 흐리고 비 소식 있는 가운데 최저 기온 14도, 최고 기온 20도, 개성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9도, 사리원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0도, 원산 역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 함흥 흐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2도, 청진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12도, 최고 21도, 선봉 역시 흐리고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해산도 흐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6도, 무산 삼지연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2도, 최고 11도로 예상됩니다. 10월 14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미국의 상업적,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아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왕엔타오 상무부 장을 비롯한 몇몇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이번 회담을 생산적이고 솔직하며 건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was able to explain our policies and our approach to China, and I heard from my Chinese counterparts. I was able to explain.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설명했고 중국의 견해를 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진흥하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었다며 국가 안보는 협상의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모드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비즈니스 관계는 장려돼야 하지만 경쟁이 불공정할 때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aised issues like subsidies, raids on U.S. firms and intellectual.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업 압박, 지적 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위해 대화를 나누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을 중단하고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국가 안보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왕 부장과 함께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채널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수출 통제 집행 정보 교환입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그것은 양보를 모색하기 위한 수출 통제 실무 그룹은 아니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주제별 전문가들을 소집해 영업 비밀과 국제 재산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장관과 장관급에서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매년 최소 1회 이상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레이몬드 장관은 중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것이라며 먼저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가동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미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위성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이 지난달 북한 나진항에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항구로 이동했으며 컨테이너는 여기서 철도를 통해 러시아 남서부 국경에 있는 탄약고로 옮겨졌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중 하나는 9월 7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약 300개가 쌓여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10월 1일 촬영된 사진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남서부 탄야코에 도착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살해한 러시아의 불법전쟁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을 포함해 러시아-북한 군사관계가 확대되는 것은 영내 안정을 저해하고 세계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요르단 국왕과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 압둘라 2세 국왕과 회동하고 의료와 구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둘라 2세 국왕은 블링컨 장관에게 위기가 이웃나라로 확산돼 난민 문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요르단 왕실이 밝혔습니다. 요르단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암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났고 이날 하루 동안 카타르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12일 이스라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은 13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인질 1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결과 북가자주에서 6명, 가자주에서 7명, 기타 주에서 3명의 인질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인질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인 외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관리들은 이날 가자지구 내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공포를 조장하고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과 파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중추가 위치한 가자시티 시민들에게 24시간 내로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시에 공습을 가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구조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크로우스크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외에 행정용 건물 두 채가 손상을 입었고 잔해에 깔렸던 3명이 구조됐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네츠크주 중부의 또 다른 지역인 아우디우카에서는 나흘째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디우카 시장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공중공격과 폭격, 대규모 병력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우디우카는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내 우크라이나 육군 전자전 기지와 탄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12일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하원의장 후보 지명자인 내 이름을 철회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이어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하듯 아직도 자신들만의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